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0번째 시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가 12장에서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극명하게 구별하신 주님을 봤죠. 그리고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비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가지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뿌려지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길가는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한 비유였고요. 돌밭은 말씀을 듣고 바로 기쁨으로 받지만 그 감정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자에 대한 비유였고요. 가시떨기는 말씀을 받고 싹을 틔우기도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막혀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들에게는 농부의 손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이신 농부께서 그들을 옥토로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인의 모습 그대로인 그들은 말씀을 받았으나 열매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래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을 받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가 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모두 믿음이 없었습니다. 특히 길가는 믿음의 3요소, 지정의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었고요. 돌밭은 그 3요소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감정이 없었고요. 가시떨기는 3요소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지가 없었죠. 그렇게 하나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잘 자랄 수도 없었고 열매 맺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옥토는 농부께서 본래 길과 돌밭, 가시떨기와 다를 바 없는 그 마음을 경작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국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일단 하나님께서 옥토로 개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후에도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손길, 밭을 늘 관리해 주시고 열매 맺기까지 자라게 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이렇게창세전에선택하신그땅들을십자가의희생의대속을통해옥토로만들어주시고믿음주시고결국열매맺게하시는것이죠이렇게사람의구원은하나님이시작하시고하나님이결론내리시는것입니다처음부터끝까지하나님의은혜인것이죠그래서이비유의이름이그주인공이신씨뿌리는자의비유인것입니다주인공이이루시는것이죠자그리고오늘비유가이어지는데요 씨뿌리는자의비유에서는네가지땅그사람들의말씀을받는그마음상태들이각각다르다라는것을주로설명을하셨던반면에여기서는왜그렇게그다른마음상태가나타나게되는것인지그근원적인이유그결과에대해서말씀을해주고계십니다이비유도씨뿌린자의비유처럼요먼저비유가있고뒷부분에제자들에게특별히풀어주신내용이나옵니다자먼저주님이주신비유를같이한번좀읽고요생각해보려고하는데요제가읽겠습니다다시한번읽을때에그상황을한번머릿속에그려보면서따라오시기를바랍니다제가24절부터30절까지읽을텐데요한번머릿속으로한번그려보시기바랍니다예수께서그들앞에또비유를들어이르시되천국은좋은씨를제밭에뿌린사람과같으니사람들이잘때에그원수가와서곡식가운데가라지를덧뿌리고갔더니싹이나고결실할때에가라지도보이거늘집주인의종들이와서말하되주여밭에좋은씨를뿌리지아니하였나이까그런데가라지가어디서생겼나이까주인이이르되원수가이렇게하였구나종들이말하되그러면우리가가서이것을뽑기원하시나이까주인이이르되가만두라가라지를뽑다가곡식까지뽑을까염려하노라둘다추수때까지함께자라게두라추수때에내가추수꾼들에게말하기를가라지는먼저거두어불사르게단으로묶고곡식은모아내곳간에넣으라하리라어떻습니까한번머릿속으로그려보면서들으셨습니까이비유자체를머릿속으로우리가떠올리는것은요뭐사실전혀어렵지않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자그러면이에대해서우리가주님의설명을요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주께서는요이번에도제자들에게만이비유를설명을해주셨는데요그설명을들어보겠는데요먼저제가36절부터39절까지다시한번읽겠습니다이예수께서무리를떠나사집에들어가시니제자들이나와서이르되밭의가라지의비유를우리에게설명하여주소서대답하여이르시되좋은씨를뿌리는이는인자요밭은세상이요좋은씨는천국의아들들이요가라지는악한자의아들들이요가라지를뿌리는원수는마귀요추수때는세상끝이요추수꾼은천사들이니예먼저주님은요좋은씨를뿌리는이가인자즉주님이심을말씀을해주셨습니다자그런데24절을다시보면요천국이바로좋은씨를제밭에뿌린그사람과같다라고말씀을하십니다이게잘이해가되십니까천국을비유로말씀하시면서다른게아니고씨를제밭에뿌린그사람주님이곧천국이라고말씀을하셨다는거죠여러분주님이천국이시다란말이뭘까요물론이본문을요좋은씨를제밭에뿌린사람의그상황이천국과같다라고해석할수있습니다그렇게의역해서해석할수있죠그러나그렇게의역을하지않고이본문그대로해석을할때그냥첫번째보기에는딱보기에는좀이해가안되지만사실더명확한의미를생각할수가있습니다자어떻게그럴까요그이유는천국하나님의나라하나님의통치는세상나라들의그일반적인모습과는다르게전적으로주님의완벽한통치아래있는나라이기때문에이런말을할수있다는겁니다자이세상의나라들어떻습니까아무리왕이강력한통치권을가지고다스린다해도그안에는반역하는사람이있고요불만가진사람들이있고요그리고그왕의뜻대로움직이지않는수많은요소가그안에존재를합니다그렇죠그냥하나님나라어떻습니까그안에조금의불순물도없이하나님께서온전히하나님뜻대로통치하시는그러한나라죠그래서우리의구원도요간단히말해서뭐라고말합니까예수안에서의구원이라고얘기를하죠이처럼주님이통치하시는나라천국을요곧주님이라고말씀을할수가있는것이고요 그 주님께서 그 뜻하신 대로 그 뜻대로 좋은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그 씨의 정체성을 알 수 있죠. 그 씨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미 온 천국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런 씨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디에 뿌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밭에 뿌리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밭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세상이 밭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말씀을 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는 그러한 비유였지만, 여기서는 좋은 씨인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세상에 뿌리시는 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되게 비슷해 보여도 사실 지금 다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다른 면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좋은 씨가 뿌려지는 밭인 세상에 이 원수인 마귀도요, 뭘 한다라고 합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 마음의 두 그룹이 묘사가 되었었죠. 그것이 뭡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그 한 그룹과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밭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두 그룹이 왜 그렇게 두 그룹으로 명확히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마귀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는요, 오직 두 그룹, 하나님의 백성과 가라지인 죄인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타락한 이래 이렇게 세상에는 회색지대가 없이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자, 물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너무 착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껏 성실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를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그 억울한 마음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런 각자의 성향, 그런 각자 삶의 모습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무엇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그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이전에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았는지 아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그 표현으로 하면 정말 이 사람이 농부에 의해 옥토가 되었는지 아닌지에 달린 것이라는 말이죠. 바로 이러한 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정말로 빛과 어둠이 갈리듯이 정확히 둘로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요, 그렇게 명확하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확히 둘로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 손에 들린 좋은 씨이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뿌리고 간 가라지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부터요, 바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나니까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 다시 비유로 가보면요, 가라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인 밭에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하게 되면서부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드러난 가라지를 보고요, 종들은 의아해하면서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게 된 것인가를 주인에게 물었죠. 그때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수 누굽니까? 당연히 사탄이죠. 이 답변을 들은 종들은요, 이 가라지 뽑을까요? 라고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주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일단 주인은 자기가 뿌린 곡식의 손실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아주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이 뽑히는 정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아주 쉽게 합니다. 더 실용적인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가라지에 가려서 정말 잘 못 자라는 그러한 곡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씨앗이면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르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도 절대 놓지 않느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주인의 이러한 결정 때문에, 절대 놓지 않으시는 이러한 결정 때문에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밭에는요, 추수가 되기 전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늘 같이 공존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가라지 중에는요, 정말 매우 억세서요, 알곡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가라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요, 모두 떠올릴 수 있었던,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떠올릴 수 있었던 그러한 가라지는요, 주로 이 알곡의 뿌리와 엉켜서 자라는 그러한 가라지이기 때문에 알곡이 자라는데 큰 방해 요소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목적이 뭡니까? 알곡이 다칠까봐 추수 때까지 이 가라지들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알곡이 고생할 때 농부께서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십니다. 분명히 그 알곡이 잘 자랄 수 있게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가라지가 가리고 있는 부분 제껴서 해가 잘 들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대부분 그 가라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추수 때까지 늘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자라는 동안은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주로 어떤 한탄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늘 고생하며 사는데 저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살고 형통합니까? 왜 저들에게 벌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러한 한탄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주인의 선택이요, 근본적으로 알곡을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부당해 보이는 그 상황이 절대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추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30절을 보시면요. 그 추수 때 주인이 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은 이 곡식이 자라는 동안은 알곡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뽑지 않았지만요, 추수 때에는 분명히 둘을 분리해서 나누고 가라지를 불태울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실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결국 이 세상 끝에 이러한 결과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40절부터 42절인데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가라지를 거두어 불 사르는 것과 같이 이 세상 끝에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거두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넘어지게 한 적 없고 나는 불법을 행한 적도 없는데요 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억울하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판단받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인인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죄인의 이 더러운 걸레 같은 의인은 어둠으로밖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공을 쌓았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태양 앞에 서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불신자들은요, 그래서 결국 천사들에 의해 거두어져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알곡 때문에 심판의 칼이 유예되었던 것인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았지만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해진 그 심판의 날에는 그들도 역시 깨닫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불신자들이 맞이하게 될 동일한 결론인 것입니다. 반대로 알곡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라지에 의해서 그리고 가라지가 주도하는 이 세상에 의해서 분명히 힘든 삶을 살았겠지만 알곡만의 동일한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뭡니까? 그게 43절이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기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명히 다른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결론인 것이죠.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농부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 가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는 지금 이 땅과 내세에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이 땅에서는 어땠는데 이생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내세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알곡은 하나님이 택하신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이 땅에 뿌려진 동안 분명히 하나님과 천사들의 관찰과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삶은 말씀드린 대로 가라지와 뒤섞여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알곡들을 위해서 가라지를 완전히 제하지 않으시는데요. 이런 상황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는 섞여있던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별되어서 영생과 영벌의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 이 비유가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농부 하나님과 같다, 예수님과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영생은 더 이상 그 후로는 더 이상 어떠한 분열도 더 이상 어떠한 반역도 어떠한 죄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깊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한번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장면 그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부는요, 이 빈 밭에 씨를 뿌릴 때 어떤 기대로 합니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릴 겁니다. 뿌리고 나서는 그리고 그 씨가 잘 자라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물을 아주 듬뿍 줄 것이고요. 싹이 언제나 틀까 매일 매순간 쳐다보고 지켜보고 관리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싹이 트는 것을 볼 것이고 그렇게 자라난 새싹을 보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모든 환경을 잘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도록 아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싹 옆에 정체불명의 가라지가 싹을 틔운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과 동일하게 곡식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농부는요,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바로 옆에 가라지가 있어도 뿌린 씨의 새싹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전과 다름없이 물도 충분히 주고요, 햇빛도 잘 들게 해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 의도는 철저히 자신이 뿌린 알곡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옆에 있는 가라지를 잘 키워보려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렇게 가라지는요, 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옆에 있으므로 혜택을 보는 것일 뿐이죠. 자, 이처럼 농부의 눈에는 자신이 뿌린 좋은 씨의 싹만 보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열심히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뿌린 이 좋은 씨앗의 싹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 그 옆에 가라지가 잘 자라라고 주는 것은 아니죠. 자,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눈에는 언제나 그의 자녀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날마다 구원하시며 또한 장차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순간 이 세상을 붙잡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런 성도를 기르시는 농부의 돌봄이 옆에 있는 가라지들에게도 일반 은혜로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신데 또한 그분은 선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언제나 선하게 대하시고요, 또한 전능하신 분이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녀들을 완벽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의지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아무리 우리 인생에 가라지가 끼어들어서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요, 가라지가 끼어들어서 영양분을 빼앗아 먹고 햇볕을 가릴지라도 그게 진짜 우리에게 문제겠습니까? 선하시며 전능하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데 그저 우리 때문에 덕보고 살아가는 가라지가 우리에게 진짜 문제이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성도가 맞으시다면 아무리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사정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며 지켜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리 가라지가 숨통을 조여올지라도, 가라지의 세상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를 정말 사지로 몰고 갈 정도가 되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독이 된다면 옆에서 보시고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농부의 손길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완벽한 컨트롤 아래 모든 상황이 다스려지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좌절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좀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성도는 이렇게요, 동일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미 온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가 이렇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때 늘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맛본 감사, 맛본 기쁨, 맛본 자유함과 그 평안이 분명히 너무 좋긴 한데 그야말로 맛봐서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생명수를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우리의 눈이 땅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여전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전히 땅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늘 아쉽고 늘 더 온전한 복을 누리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맛보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랄 수도 없었지만 맛보고 나니까 점점 더 하늘만 바라보며 온전한 그 극치의 상태를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하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이고요. 그 성도는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왔을 때 말씀에 나온 대로 그토록 바라던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생생한 새하늘과 새 땅일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조금씩 맛보았던 그 하늘의 복을요, 영원히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땅이 가르치는 거짓에 속아서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적인 걱정에 매여 살 때가 참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이 하늘의 복을 별로 맛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도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아니 갈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이 주는 그 기대와 걱정에 일희일비하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지처럼 묶여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게 맞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다면, 정말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짜로 맞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고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 여러분, 자신이 어떤 복을 받은 존재인지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시고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렇게 이미 받은 복을 정말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누리시고요. 또한 장차 들어갈 그 복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마음 다해서 기대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주님의 공로를 저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이미 온 천국을 마음 가운데 더 실제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매 순간을 담대하게 자유함 가운데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생생히 맛본 천국을 더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한 것을 갈망하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